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손대인입니다. 자, 부동산 브리핑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집값 반등 잡으려면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자마자 김현미 장관께서 7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참석해서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는 경향신문에 칼럼을 써서 역시 같은 주장으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영향인가? 라고 뭐 저는 생각하고 싶지만 뭐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뭐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집값 반등 상황 계속 주시하다가 계속 좌시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인 적용 방법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정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적용요건이 다음 이야기하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첫째,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두 번째,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1을 초과하거나 세 번째,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요건이 너무 이게 느슨해서 사실 적용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김현미 장관이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이런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기본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률과 상관없이 서울과 같은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원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있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식의 중강도 규제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투기 과열 지구 지정된 지역에는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이제 고강도 규제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준을 그냥 조금 강화하는 식으로 가다가는 이 투기 세력의 내성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충분히 확실히 안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다시 여건을 다시 이제 살펴보면서 기준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말을 꺼내지도 않고 그냥 이 시그널만 보냈는데도 이른바 그 조중동을 비롯해서 기득권 언론들이 떼거지로 달라들어서 막 물어뜯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니나 다를까 뭐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이제 공식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발표한 지 한두 시간 만에 올라온 기사들 중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뭐 아주 작심하듯이 그렇게 왜곡해 가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앙일보가 올린 기사 하나만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김현미 결국 벼르던 칼 뺐다 이러면서 이제 그 기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비판하는데요. 자, 먼저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고 2014년 이후에는 적용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2007년에 도입됐던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밝혀진 사례가 없어요. 2014년 이후에는 적용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정부가 2014년 연말에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철폐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때 그때 이 핑계를 댔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주택 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이건 누가 이야기했냐고요? 건설업계하고 부동산업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변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품질 저하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 없고 분양가격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 핑계를 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앙일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로또 아파트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예전에 청실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죠.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아파트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2013년 10월 분양됐지만 4년가량 만에 집값이 5억에서 7억 원까지 뛰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얘네들은 진짜 뻔뻔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는 게 아니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될 때까지는 2013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안정됐다니까요. 근데 2013년 10월에 분양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서울 집값이 거의 뛰진 않았어요. 근데 2014년 하반기에 빚내서 14라 정책 쓰고 그해 말에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법으로 무력화하고 2015년 4월부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분양가를 막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집값을 자극해서 뛰었잖아요. 사실 풀기 전에 2013년 10월에 도입한 거는 분양가 상한제 이거랑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때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았던 시기고 그 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바람에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집값 흐름 때문에 차이가 난 거지 분양가 상한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 규제 때문에 로또 아파트를 양산했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기 때문에 집값이 뛰어서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완전히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뛸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되풀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기사에서는요. 건설사 입장에선 수익성이 떨어져 공급을 줄이게 되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는 집값이 떨어졌고 집 사서 한번 돈 좀 벌겠다라는 그런 탐욕을 자극하면서 분양가를 막 올렸을 때 그때 집값이 뛰었고요.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뛰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최경환 전 부총리 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푼 결과 그때 집값이 뛴 거예요.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쓰면 싸구려 품질로 건물을 시공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사장은 공사 자재값과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분양가를 옥죄면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싸구려 자재를 쓰게 되고 결국 부실공사 가능성을 키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정말 부실 시공을 할 정도라면 2007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은 다 부실 시공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특별히 부실 시공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요 부실 시공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바로 선분양제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품질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모델하우스라든지 팜플렛만 보고 집을 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실 자재 써도 되고 확인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부실 시공되고 날림공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 이런 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 그냥 선분양제를 전면 후분양제로 바꾸면 되죠. 아니면 이거 사실 간단합니다. 건설공사 감리 제도를 좀 더 강화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건설업체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업체들은 처벌해서 도태시켜야 되는 거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정말 부실공사가 일어난다고요? 또 주택의 품질이 떨어진다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안 했지만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 몇 곳을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뭐 제가 사는 용인의 동천동 아파트만 하더라도 6억, 7억, 8억에 분양했는데요. 그런 아파트들 가보면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편없습니다. 정말 이게 선분양제에 의해서 지어져서 그렇지 후분양제였다면 비싸게 주고 샀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분양가격하고 사실은 이 공사의 품질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네들 이윤을 남기고 싶은 거, 폭리를 취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근데 그걸 폭리를 취하고 싶은데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면 자기네도 수익성 떨어진다.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지만 그 이야기 대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품질 탓하고 이런 겁니다. 정말 고품질 시공이 안 되고 저품질 시공으로 간다. 정말 이런 건설업체들은 나가 뒤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좀 말이 심했나요? 피디님 막 놀라시네. 근데 정말요. 정말 악질적인 겁니다. 건설업체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면 우리 품질 저품질 시공해서 니네들 안 좋을 걸 이렇게 협박이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언론이란 것들이 아파트 분양 광고 받아쳐먹으면서 맨날 이런 헛소리나 이렇게 개뻥이나 이렇게 날리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요, 분양가 상한제 꼭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토부가 단순히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바에는 확실히 도입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꺾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 차익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건설업체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삥 뜯어서 먹고 사는 쓰레기 언론들, 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TV 선대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V 선대인으로 검색하셔서 구독해 주세요.